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 13장하고 14장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교만이에요. 이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교만을 떨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겸손해라, 겸손해라. 아니 제 나이가 얼마인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데 전화할 때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교만한 녀석이다, 너는 교만한 녀석이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예 맞습니다, 이래야 겸손이죠. 아, 왜 또 그 얘기를 하느냐고. 이러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교만한 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교만하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만하다,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자꾸 자기 자신을 중앙에다 놓고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니오노미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나를 자꾸 앞에 거로 합시다. 저 사람이 나 자꾸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 멸망시킬 거야.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건드려 언젠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론의 이야기는, 이 본문에 있는 얘기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언젠가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애굽,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가지 말라고 막으시거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하거나,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교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조심히 생각을 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는 비참해지는 건데 첫 번째 이 사람, 이 바벨론 교만한 왕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단어가 있죠. 계명성이에요. 12절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The Morning Sta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Morning Star,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못 너무 격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기원 후 약 160, 170년경 그러니까 2세기 후반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사탄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성은 사탄이다라고 아예 단정져서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가 인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을 갖고 아, 거 봐라 이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성은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다. 왜?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너무 격하게 무슨 사탄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나쁜 사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바벨론을 이 계명성이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그 정도로 잘난 척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뭐 니느웨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웠다. 그리고 그 왕궁의 문도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아주 지독하게 잘난 척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사실은 좀 돌아봐야 합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놓고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야, 너 계명성이잖아. 근데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찍혔어? 이 찍혔다라고 하는 말은 백향목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던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찍어버린다. 숲을 다 갈아엎은다. 그리고 몇 그루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오이 바벨론이 떨어지고 찍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야 바벨론아 너 떨어져. 너 하늘에서 떨어진다니까. 너 계명성이라고 잘난 척했잖아. 떨어진다니까. 너 백향목이라고 자랑했잖아. 찍혀버린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바벨론이 그래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13절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스스로 네 마음에 이야기하기를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NASB라고 하는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13절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너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과 13절을 연결을 하면 12절에서 야, 너 자칫하면 떨어져. 하나님이 너 야단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그런데 왜 너는? 그런데 네 마음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경고를 했는데 13절에서는 자기 멋대로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잘난 척하려고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데 이 바벨론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북극지폐의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누가 있는가 하면 신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신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앉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자기도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이때 당시 바벨론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잠시 그때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그런데 이게요.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성경에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처럼 되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절하고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요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 됐어요. 자기들이 신처럼 그러는 거예요. 또 요즘은 아니지만 한때 일본의 왕 천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천황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섬겼잖아요. 신격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던 대한민국에 아주 가까이 붙여져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그 북한의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신격화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타락이 오고요. 멸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락의 전조인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굳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그때 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내 눈이 밝아지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리고선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본능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 먹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 거고 멸망의 전조가 온 거예요.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하셨던 것처럼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겠지, 아시고 계시죠. 제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불교 신자라고 했던 게 그냥 말로만 불교 신자. 우리 집안이 불교니까 나도 불교 신자가 아니라 저는 진짜로 시주살 짊어지고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시주 드리고 불공 드렸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갈 때도 좋은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 암자에 들어가서 철야 불공 드렸던 사람.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의 철학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어떤 딱 시점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1962년,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There is a supernatural being.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르치는 근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처럼 될 수 있다예요. 신이란 단어는 안 써요. 너도 그처럼 될 수 있대.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모습인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겠다. 나는 신들과 함께 이야기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은연히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거기에 존재 조건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You can do everything.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요. In him who strengthen you.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치가 바뀌었고요. 철학이 바뀌었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모하메드, 부처, 석가모니 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 떠는 이 바벨론 왕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왕의 결과가 15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먼저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너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대답을 해 주는데 15절의 대답은 무진장 짧아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쫙 나열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 그러나 너는 그렇게 올라가겠다 그랬지. 그러나 너는 저 수월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진짜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뭐 앞에 아수르도 그랬지만 이게 대조하는 법을 써요. 대조법을 많이 써요. contrast를 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8절, 9절에도 있고 11절, 12절에도 있는데 이 13절과 15절,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묶어서 그것과 15절의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제 코가 확 납작해지고 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프다, 안 아프다?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 높은 곳에 살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질하다가 결국에 한번 망하면 떨어질 때는요 곤두박질 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아예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쉽게 보려고 도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그 집회의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집회의 산은 그냥 어셈블리인데 거기에 신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도 거기 올라가겠다.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높은 데 올라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갈 곳은 스올이야. 수월이 뭐예요? 음부죠. 지난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처럼 그곳에서 있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는 내려갈 거야. 그리고 또 13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북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북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노스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 곳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러분이 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The far reaches of the north. 여기서 north라고 하는 말은 북쪽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올라가다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far reaches 우리가 손에 닿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로 먼 곳 최대한 도로 높은 곳을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왕이. 나는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너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너는 맨 밑바닥에 내려갈 거야. 그게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The far reaches of the pit. 구덩이가 있는데 가장 밑에. 인간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 내려갈 곳은 저기야. 저 밑에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랑질을 하고 있지만 웃기지 마.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에 가면 어떻게 잠을 자요? 카펫 위에서 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구더기를 깔고 잔다고 그랬어요. 비단 이불 덮고 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지렁이 덮고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짧은 말로 해봤어요. 앞에 자막을 해놨는데요. 수월의 더 깊은 곳에 떨어지는 자는 그 상태가 더 비참한 곳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다가 놓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음부로 내려가고 정말 비참한 곳으로 내려간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장 높은 곳에 앉아계신 하나님 품 안에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코 납작하게 내려놓고 목에 그냥 기부세는 거 다 풀어놓고 낮은 자리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비참해지는 왕이에요. 비참해지는 왕에 대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 비참해지는 정도를 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해놨는데 레벨 1이 뭐냐면 1단계는 뭔가 하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많은 왕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목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열국의 왕들이에요. 열왕들이에요. 이 열방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먼저 죽은 자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말하기를 했죠. 아니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여기서 이 사람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말은 노예로 삼았거나 죽였거나예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17절 끝에 아니 이랬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불쌍해서 여기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맨날 고기 반찬 먹고 그냥 높은 곳에서 살고 그냥 집 떵떵거리고 실력 자랑하고 그렇게 살더니 아니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집이 망했어.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종업원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기치면서 떵떵거리고 살더니 세상에 꼴 좋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열왕들이 지금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무릎을 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맞아. 잘난 척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가 아니라 바벨론도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굴까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도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이 그리스가 로마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 천년 동안 천년 만년 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서서히 무너지더니 천년 후에 약한 나라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미국은요, 강대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괜찮다고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미국도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까 하고 이 열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아버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 실력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난 척하다가 내가 지금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치욕을 당하는 단계입니다. 치욕을 당하는 왕의 모습이 18절과 19절에 있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그랬거든요. 영광 중에 잔다. 열방의 왕들이 영광 중에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서 죽어서 그래도 무덤자리에 들어갔는데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이에요. 야, 다른 나라 왕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너희들한테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나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 왕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무덤은 있었어. 근데 19절에 오직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무덤에 들어갔던 바벨론 왕들이 무덤이 파헤쳐졌다도 되겠지만 무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왕으로 등극을 하면 즉위를 하면 곧바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문화가 이집트의 문화예요. 이집트의 왕이 거기 이제 바로라고 그러죠. 페로가 왕이 되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즉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곧바로 피라미드를 완성을 시키니까 작은 피라미드가 되고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 큰 피라미드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왕들은 이 무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집안에 그냥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무덤 한 자리 살 수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장을 하고 그거를 납불당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산에다가 혹은 강에다가 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유언대로 하는 거니까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자식의 입장에서 묫자리 하나 살 수가 없어요. 납골당 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고 그 유고를 그냥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이 뿌렸다고 그러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창피한 거예요. 그런 치욕이에요. 다른 열왕들은 영광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지만 너 바벨론 왕아, 너는 그런 무덤자리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가증한 나무가지라는 게 뭐예요? 저희 집에 아주 뜻하지 않게, 저희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그냥 화분에요. 뭐 싹이 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뭐 열매 같은 게 맺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토마토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번에 곽동원 선교사님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토마토를 먹기 좋은 토마토로 만들려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를 띄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사이 있는 거를 자꾸 띄워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띄어요? 토마토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바벨론 왕이 그 쓸모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가 돼서 띄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칼에 찔려서 돌구덩이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왕인데 묫자리 하나 없이 그냥 칼에 찔려서 죽은 공동묘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 지렁이가 지난주에 나왔다는 거예요. 치욕입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인 줄 아십니까? 저주받는 단계예요. 열왕들이 저주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네 자손 끊어지겠다. 네 자손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예요. 21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해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기념비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지 못하도록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열방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이 모습의 이유는 단 하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어떤 교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살만합니다. 재미도 있어 보입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택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고 고통이고 죽어야 했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은 화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기를 그런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 돈만 있으면 해결돼. 이번에 이거 집만 하나 사면 될 거야. 대학만 잘 가면 돼. 그렇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는 없어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면 교만한 저 여러분들을 꺾으실 것이고 야단치실 것이고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만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면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기웃댑니다. 쾌락이 재밌고 유혹이 좋아서 그런 세상의 모습에 흠치되어서 그곳으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